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천국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는데 성경은 그 40일을 천국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입에 올리기를 두려워하는 유대인의 관습을 존중해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우리 성경으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실 때 천국은 이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 주님께서 공생애를 하신 모든 이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성경 전체의 주제도 결국은 천국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부분을 요약 정리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구주로 영접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아무리 외친다고 해도 그곳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살인 현장에 앵무새가 있었는데 그 앵무새가 범인을 가르쳐주는 암시하는 무언가 말을 중얼중얼 거리고 있다 할 때 이게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3년 전에 미국 미시간주에서 46세의 남성이 총알 5발을 맞고 사망을 했습니다. 아내도 머리에 총상이 있었는데 아내는 살아남았고요. 외부의 침입의 흔적도 없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묻히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키우던 앵무새를 아는 사람이 가져가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죽은 남자의 목소리를 흉내내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 쏘지 마. 여보 쏘지 마. 여보 쏘지 마. 하루 종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이상해서 경찰한테 이야기를 했고 재수사가 들어갔습니다. 2년 동안의 재판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배심원단이 8시간을 토론한 끝에 증거로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아내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유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답니다. 1933년에도 앵무새가 한 말을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해서 살인범을 이렇게 유죄로 판결 내린 역사가 있다, 기사에 있습니다. 앵무새가 계속하는 말, 이 말은 법정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하는 사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입으로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예수님 주여 주여 이렇게 계속 소리를 외치고 다닌다면 마지막 심판 때에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반복한다고 할 때에 이것이 법정에서, 천국 법정에서 인정될 것인가, 채택이 될 것인가, 우문이죠. 물어보나 마나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최후 심판 법정에서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를 가리는 것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이다. 입으로 외치는 것이 아니고 진정 나를 사랑하는가, 이것이 근거가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오늘의 본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천국을 정의하자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를 경험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이미 지금 이 땅에 임한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신앙은 가지고 있으나 천국은 나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화평한 자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복은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그때에 온전하게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팔복을 시작하는 복과 마지막 복, 그들에게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이때에는 현재형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뒤는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함께 읽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라,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그들의 것이다, 현재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다. 다른 복들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질 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 새 땅 이루실 그때에, 그때 완전히 누리게 되겠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들은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더불어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말씀하시고 확인하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피땀 흘리며 오직 교회를 사랑하기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어 수많은 모욕과 수모를 감내하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바로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축복의 대상인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미 천국에 속해 있으니 주님 초림하셔서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수모 속에서도 우리는 이 천국의 기쁨 누려야 합니다.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천국 천국 하는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도래하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시기에 바로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온 천국 가운데에서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이미 도래한 천국에 속하여 있다 주님 다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도래한 천국을 통해 온전한 천국을 미리 맛보고 있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요한 칼빈은 천국에 관해서 이런 주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 길을 여셨다. 에덴 동산이 잠깐 보여주고 있는 그 천국의 이상향을 아주 부분적으로 그림자처럼 비춰주고 있는 그 모습,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에 다시는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 천국, 이래 주님께서 그 길을 여셨다, 승천하심으로. 그리고 칼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되었다. 그리고 소망으로 단지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고 마치 씨앗을 뿌리면 보이지 않게 자라다가 결실을 하는 나무처럼 그렇게 이 천국은 자라나는 천국인 것입니다. 또 하나의 천국,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새하늘 새 땅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늘나라가, 그 천국이 이 땅에 다시 도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과 올 천국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서 하늘에 승리한 교회에서 누릴 천국을 미리 맛보며 살아가고 전투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교회에서는 온전하지 않기에,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팽배하기에 우리는 천국의 단맛도 보게 되지만 이 땅의 쓴맛도, 쓴맛, 단맛, 산전수전 다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천국에서는 오직 영원한 기쁨의 단맛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시작된 이 땅의 천국, 그리고 도래할 완전한 천국, 별개의 것이 아니고 현재의 천국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미래의 천국, 또 우리 것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천국 없이는 미래의 천국이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일상의 삶은 장차 도래할 완전한 천국을 준비하는 일종의 리허설 기간이라 하겠습니다. 천국의 리허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도래한 천국을 통해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을 리허설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천국에서는 모두가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처럼 살게 되기에 죄와 사망이 없는, 근심과 걱정이 없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그 날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며, 부분적이지만 아직은 악의 영향하에 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천국을 리허설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천국을 리허설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살아가면서 완전한 천국을 리허설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 힘으로 사단 마귀의 궤계와 공격이 여전히 난무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고 결국은 낭만케 하여서 저 천국을 고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에게로 데려가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 천국, 완전한 천국, 이 땅의 천국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이 온전한 리허설이 되므로 말미암아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그 힘으로 매일을 승리해 나가고 결국은 함께 손잡고 도래할 천국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와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리허설을 한다고 하면 어떤 리허설을 하게 될까요? 천국을 리허설한다고 할 때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리허설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리허설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리허설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리허설. 우리는 리허설한다고 할 때 모양만 대충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실전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본 경기가 아니고 리허설에서 이미 기쁨을 맛보고 승리를 맛보고 온전하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할 때 그 중심에는 바로 예배하는 삶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여인 가운데 실명은 모르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유명한 여인이 있습니다.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에 있던 우물가 여인. 그는 예수님과의 긴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임을 깨닫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면, 진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자를 만났다면 여러분께서는 그 첫 번째 무엇을 요청하며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 예배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그 마음속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던 여인이었음을 이 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때에 우리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만나게 하시고 그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에 증인되게 하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은 이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하는데 선지자님께서 사는 유대 땅 사람들은 오직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저희가 드리는 예배는 가짜인 겁니까? 이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답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무엇입니까? 그리심산이든 예루살렘 성전이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예식으로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고 있는가? 진정성 있게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삶 속에서 그 삶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거룩하게 모양만이 아닌 진짜 예배를 경험하며 드리고 있는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찾으시느니라 단지 찾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헬라어의 원문에는 갈망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배하는 이들, 진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이들, 단지 한순간만이 아니고 예배드리고 나가 나머지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에 그렇게 살면서 또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 삶의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리허설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무리 훌륭한 리허설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리허설에 우리가 실패한다면 진정한 천국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전쟁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온전히 바쳐지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또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진정 천국을 리허설한다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하나님께서 갈망하며 찾으시는 참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의 리허설에 성공한 이들 또 어떤 리허설을 하게 되는가? 그 다음은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구별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인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영혼은 사랑하지만 세상 것을 세상 풍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아켄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서 이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행복을 맛볼 수 없다. 하지만 선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의 종과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영적이며 투명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그 행복을 미리 맛볼 수 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기에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그리스도의 비전이 바로 그 종의 비전이 되는 것이고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라 하면서 자기가 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종들은 세상과 구별되어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만을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구별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다시 오는 천국, 완전한 천국의 도래를 믿으며 그 천국에 들어갈 확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 세상을 등질 수는 없고 오히려 이 세상을 향해 들어가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들어가지만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이 쫓아가는 유행, 세상이 좋아하는 인기, 또 특정 이념들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으라는 세상의 압력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 주님의 가르침, 주님의 비전만을 기준으로 삼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리허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은 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증언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구주되심을, 나를 구원하셨음을 내 삶 속에서 증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0절 말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께 치유받은 거라사의 광인이 있습니다. 미친 거죠. 귀신이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주님 쫓아다니겠다고 주님께 애원을 했는데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지 말고 네가 사는 곳에 가서 이 일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는 20절에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했습니다. 데가볼리,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라는 겁니다. 당시 이제 헬라의 영향을 받은 큰 도시 10개를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 고향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 많은 곳에 다니면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전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올 것이 아니고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예수님의 비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천국 복음을 전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도래했고 완전한 천국 이루어질 터인데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온전할 순 없지만 완전할 순 없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리허설이 그렇게 하나하나 하면서 보완되고 수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리허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리허설하는 두 번째 큰 줄기는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되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 칼빈은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칼빈의 개인 생각이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나온 결론인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깨어져 버렸다.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다. 다시 회복될 가능성마저 다 무너져 버렸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되속하셨기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다 보니 이 형상이 회복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전한 형상,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형상이시고 온전한 형상이시고 완전한 형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닮아가는 삶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내게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다. 동시에 나의 책임도 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나 내가 가만히 있다면 결코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책임으로 노력해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나서 보니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리허설은 결코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리허설을 하는 것이죠. 부족한 곳 보완하고 또 부족한 곳 보완하고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그때 임하는 완전한 천국 그곳에 들어갈 자격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아니면 감정으로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진정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것은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나의 계명을 지킬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내가 나를 사랑하는지 인정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리허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노력을 한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천국에 들어갔고 그 자격을 확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입으로만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는 앵무새가 될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간의 노력으로는 육체의 소욕에 갇혀있기에 완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는 에베소, 에베소의 문화는 신전에서 술에 취하여서 춤을 추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그런 문화입니다. 얼마나 술을 잘 마시는지, 술 마시고 얼마나 죄를 크게 버려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자랑하고 그리고 그거를 칭찬하는 그런 문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 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하려고 아무리 애써도 자기가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죠. 무슨 과일 바구니에 과일 따서 넣듯이 그렇게 꽉 채우게 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그때에만 나는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하라고 명령을 할까요?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힘에 술기운에 자기를 내어 맡깁니다. 이것은 필경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의지에 자신을 내어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절제와 거룩한 행실을 낳는다. 성령 충만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영이 나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다 하겠습니다. 충만이라 하기에 마치 컵 속에 물을 붓는 것처럼 뭔가 꽉 차는 느낌이 들겠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잡고 나를 소유하고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성품을 주도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가 나의 가치를 주도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반응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를 생각하며 그분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이렇게 삶이 하루하루 살아나가질 때 그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것은 또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기도로 시작하셨고 십자가에서 기도로 마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그때에 올라가시면서도 기도하고 축복하고 가셨기에 공생애 사역 기간에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낮에도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심야에도 기도하시고 오직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부와 교제하며 그 능력을 공급받아 그의 사명을 감당했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천국을 리허설하는 것도 오직 기도의 힘으로 기도의 의지에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셨으니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면 그렇게 기도하는 삶이다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종말의 때 수많은 재앙들이 올 터인데 환란들이 올 터인데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내 앞에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지만 온전하지 않지만 때로는 끊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기도의 줄기를 붙잡고 그렇게 서로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을 리허설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기도의 삶만이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사단마귀의 괴계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리허설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고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며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며 그리고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 칼빈이 주석했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승천과 또 천국에서의 준비와 또 재림이 이 안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으로 날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때의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에 그날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묵상하며 그렇게 마음에 품고 천국을 품고 다시 오실 주님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주님이 있으십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미 도래한 천국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천국을 위해 오셨고 천국을 예비하셨고 천국과 더불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또한 다른 면으로 보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 예수의 십자가에 내 손 박히고 내 발 박히고 나의 심장 박히고 나의 삶이 박히고 그렇게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서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다시 오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연합한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로 이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그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심장이 내 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손이 내 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발이 내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은 그리스도의 손에 붙들려 그리스도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발은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리스도께서 서시고자 하는 그곳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이 반응하는 그 반응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주변을 향하여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리허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성부를 위하여 영광 돌리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나의 영광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천국의 리허설인 것입니다. 우리는 행사를 할 때 또 찬양대도 매주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극단도 무엇을 하든 리허설을 하게 됩니다. 드레스 리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복장, 똑같은 시스템 갖춰놓고 최종적으로 해보는 것이죠. 어찌 본다면 우리의 매일의 삶은 드레스 리허설이라 하겠습니다. 리허설이라고 대충 하다가는 큰 골을 낳칩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이 이제 본선에 올라가면 힘들까 봐 체력 안배하느라고 마치 리허설 하듯이, 그것도 최종 리허설도 아니고 대충 하듯이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으니까 주전 6명 빼고 싸웠다가 지금 그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리허설은 대충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리허설이 실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허설 환경은 거칠수록 어려울수록 더 좋은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리허설을 잘 해낼 수 있다면 실전에선 진짜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군대에게 죄송합니다. 제 인생의 경험 중에 가장 행복했을 때가 유격훈련이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던 기억입니다. 그러나 신병훈련소 7주를 했는데 유격훈련 일주일 마치고 나니까 눈빛이 변하며 그때 비로소 한 명의 병사가 탄생하는구나. 그 고통 가운데, 그 격한 훈련 가운데, 그 구대기 우글우글거리는 그 또락물을 온몸으로 기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지나고 나니 완전히 달라진 병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서울교회 정말 이런 모습이 있으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지 않습니까? 사단마귀가 우리를 사방으로 공격해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온갖 수모와 얼마나 억울하십니까? 제가 볼 때 너무나 훌륭한 분들인데 그 모욕과 수욕, 수모 비난 하시면서 잘 감당하고 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여건, 이 억울한 상황, 이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이 못할 것이 없는 진정한 천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때로는 절대로 평생 가지 않아야 할 그러한 장소에도 가게 되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확신 가운데 천국의 리허설 온전히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손잡고 주님 재림하신 그날, 그날을 소원하는 가운데 빨리 올 그날 함께 손잡고 기쁨으로 영광 가운데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서울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